9절까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얍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얍복강가에서 일어났던 야곱의 영적인 이야기를 계속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32장 강의를 다 마치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본문의 내용이 좀 방대하고 좀 커서 다음 시간까지 두 번에 나누어서 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 32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뭐 일단 해보세요. 듣고 나서 결정할게요. 뭐 이런 아니시죠? 야곱이 지금 에서가 끌고 오는 400명의 군사 정말 살기가 등등하다고 그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굉장히 그 불안과 답답함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 우리가 성경을 보았습니다. 가족들이 큰 피해를 당한다. 이거는 내가 피해를 당하는 것보다 더 큰 위기감이 올 수 있는 것이죠. 내면적으로 엄청난 불안과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서 이제 야곱이 큰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주칠 성난 에서를 어떻게 좀 회유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산으로 양, 염소, 황소, 나귀 이런 수백 마리를 세 대로 나누었습니다. 다 더해보니까 막 580여 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세 대로 나누어서 이제 한 대씩 차례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도록. 그래서 이 야곱의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심산이 담긴 또 기질이죠. 야곱은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죠. 이것이 나쁘다 좋다를 우리 따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괜히 남이 그렇게 하면은 남이 나보다 더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이 야갔어. 나보다 덜 하면 저 사람은 나보다 좀 우둔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나름대로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서도 마음이 놓일 리가 없죠. 안절부절 못해서 선물대를 먼저 강놈으로 보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자리에 앉아있고 또 졸다가 보니까 또 불안해서 잠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벌떡 일어나서 이번엔 가족들을 다 시내 너머로 또 피신시키고 그리고 자신이 혼자 강가에 남았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와서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과 아주 한판 붙자라는 것이죠. 뭐 이건 이 싸움은 동이 틀 때까지 계속된 싸움입니다. 굉장히 격렬했고 굉장히 무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자신이 당한 깊은 곤경으로부터 건져내시옵소서라는 그 기도에 이제 그 몰두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환경에 또 조건의 변화가 없는 그런 상태, 그 상태 속에서 이 씨름을 통해서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것은 영적인 축복이 필요합니다. 나를 축복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큰 변화죠.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한 변화입니다. 재산이나 자녀들이나 또 가족들 모두가 다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요한 차원을 넘어선 어떤 간구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 단계 깊이 들어가서 새롭게 찾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방향과 내용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저를 뭐 조금 낮게 해주시면, 저를 더 좋은 상황으로 이끌어 주시면 그러면 제가 하나님과 이웃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소 착각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만, 지금 본문에서 이 씨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야곱의 기도는 그런 방식의 기도가 아니죠. 그런 내용과 방향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엎치락 뒤치락 뭐 팽팽한 그런 긴 씨름을 하는 중에 자신과 가족들이 위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인생과 하나님에 대한 경의와 신비를 얻고 싶다라는, 현재를 넘어서는 다른 차원에 대한 갈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기도는 내가 주님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환경과 조건이 바뀌어도 나는 매일 똑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바꾸어 주십시오. 저의 영혼을 축복해 주십시오. 지금 이런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자기 존재의 변화에 대한 시급함을 느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의 대부분은 자기 존재에 대한 변화가 그렇게 시급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느껴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으셨으면 너무나 잘하신 것이고 앞으로 더 깊은 그러한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 시급함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요구되는 그런 시급함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도 내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그 시급함을 전달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어쩔 수 없이 세속과 접혀서 살고 있고 환경과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필요가 발생하고 때로는 절박과 막 결핍 속에 빠져서 고통으로 오랜 세월을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과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고 환멸을 느끼게 되고 희망이라는 낱말이 사치스럽게 느껴지는 그러한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의 성도들의 정진이 그 자리에서 멈추어지거나 영적인 삶을 포기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육적 그리스도인의 상태에 머무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이지만 항상 젖을 빨아야만 살 수 있는, 밥은 먹으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매우 유약한 영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씨름, 내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자기 존재에 대한 변화가 시급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씨름을 갖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도약에,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전공이든지 들어가서 우리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 그 전문 분야에 자기 자신을 헌신해야 되죠. 적어도 8시간 이상씩은 공부하고 그리고 그 분야에 애써야 되죠. 훈련 받아야 하고 또 실전 연습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전문가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는 누구도 한 발짝도 한 단계 발전할 수가 없듯이 성도 또한 자신의 삶의 어떤 정황 속에서도 기꺼이 영적 씨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우리에게 점점 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견고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 씨름에는 상대가 필요하죠. 상대. 혼자서 싸울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이 씨름의 상대를 만났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된 그 사람입니다. 오늘과 다음 설교에서 야곱의 이 씨름의 상대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씨름 상대이기도 한 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싸워야 할 씨름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되게 이 구약 주석가, 성경 주석가들이 창세기 32장은 가장 난해한 그 장이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해석을 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그런 표현과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게끔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몇 가지가 있어서 이 32장 참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몇 가지 중에 이제 한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 씨름에 관한 것, 그리고 이 상대가 누구냐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지금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준비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웜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것은 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눈을 여러 번 새롭게 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화경 아시죠? 만화경을 어떤 대상에다가 딱 이렇게 대놓고서는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죠, 그죠? 그러나 렌즈를 돌려서 보면은 같은 대상을 본다고 할지라도 다르게 보이죠?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어떤 사람을 만화경에 비유해서와 같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조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좀 알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사람도 아닌 천사입니까? 마음으로 답을 하십시오. 괜히 말로 하셨다가는 또 탈로 내는 수가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사람이 맞겠죠? 그렇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씨름을 하나님과의 씨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사람과의 씨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좀 익숙하신 분들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씨름이라고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맞습니다. 더글라스 맥밀런이라는 그 스코틀랜드의 굉장히 유명한 교회사 학자이기도 하고 캐직 사경회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그 설교자이시기도 한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사경회에서 32장을 쭉 강해를 하시고 그걸 엮어서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하나님이신 게 분명해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합니까? 좀 아리달송해지시죠.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개혁성경에는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개혁개정에는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새 이름을 수여받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는 장면이라 이 말씀이죠.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이 누구를 이겼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및 사람들. 사람들, 복수입니다. 영어 성경 모든 번역에는 man, M-A-N으로 쓰지 않고 M-E-N, 복수형을 씁니다. humans, S를 붙여서 쓰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원어로도 이 사람이라는 뜻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면 인류라는 차원의 그런 어떤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들의 측면에서 어떤 사람을 조명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이라는 측면에서 이 어떤 사람을 조명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여러 가지 또 이 사람들의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지만 네 가지를 추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어떤 사람은 에서입니다. 에서. 많은 성경 주석학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실제로 인물인 에서가 왔다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이 지금 정신세계 속에서 야곱이 엄청나게 씨름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자가 에서라는 뜻입니다. 지금 야곱의 모든 생각과 신경의 초점은 누구에게로 쏠려져 있죠? 에서이죠. 본문에는 밤에 어떤 사람이 강가로 와서 이제 야곱과 씨름했다고 했는데 야곱은 그 사람이 정체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씨름이 시작되니까 자신의 정신을 온통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점령하다시피 한 그 에서와의 씨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를 위협하는 그런 형의 분노를 상상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저는 두려움과 반감과 분노에 떨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현재 가장 큰 현실적 상대는 누구입니까? 에서였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다, 씨름을 시작했다라고 할 때 이거는 에서라는 것이죠. 내가 에서와 한판 붙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특정 존재에만 국한되는 씨름이 아닙니다. 에서 이상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이 야곱의 씨름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머물기 쉬운 평면적인, 단면적인 차원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씨름을 다 마치고 나서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 내면에 눌렸던 그런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한 걸음 영적인 신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말하자면 진정한 자유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에서를 두려워할지언정 그는 두려운 존재임에만 틀림없습니다. 무력으로 이렇게 무장되어 있고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엄청난 악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에서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자유를 얻게 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왜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기 교수님이 막 나를 괴롭혀요. 그러면 교수님 보기도 싫고요. 도망다니고 싶죠. 그러다가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기도 속에서 교수님과 한판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기와 또 이런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아 교수님 별거 아니구만 하고 그 다음날 여전히 두렵지만 앞에 나가서 질문도 하고 그죠? 그럴 수 있죠. 모든 상대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오늘은 왜 이렇게 동의하시지를 않는 것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일이 전혀 없으셨다라는 듯이 이렇게. 자, 근데 이 씨름의 마지막 국면은 하나님과의 씨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씨름이 끝나는 동이 트는 시간에 야곱은 에서에 대한 공포를 상당히 극복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3장에 보면 에서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어떤 사람은 야곱이 어릴 적부터 동경하고 그리고 바랬던 자신의 남성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씨름입니다. 이 말씀만 들어선 잘 이해가 되시지 않을 겁니다. 즉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는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다소 여성적인 그런 그 자신이 기록된 것을 보셨죠. 그죠? 여성적인 측면에서 좀 이렇게 많이 기질이 강조되었던 그런 그 야곱의 그 인격이 이제는 통합된 인격으로서 남성의 세계를 넘나들 수 있는 온전한 인간이 되고 싶은 그런 욕구 속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내면의 전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에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았던 반면에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과 보호 아래서 자랐던 자였죠. 말하자면 어머니의 살림살이를 돕고 장막에 거하면서 팥죽을 잘 끓이던 그런 남자아이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런 아이가 있었다라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보다 더욱더 보기 힘들었던 그런 여성 취향적인 분위기와 그런 기질 속에서 자란 사내 아이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형 에서와 같이 늘 남성의 세계, 남성다운 세계 거기로 들어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강가에서 두려워서 지금 떨고 있는 이 야곱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남성적인 그 에서에게 지금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릴 때부터 좀 더 남자다웠으면 남자다운 기상, 사냥 실력 그리고 광야 생활을 좀 능숙하게 아주 잽싸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과거도 돌아보니까 만만치 않은 남성의 세계를 지내온 것입니다.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밤에는 춥고 낮에는 엄청 더운 뜨거운 그런 광야로 나가서 목축업을 20년 동안이나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 자신이었어요. 자신도 이제는 20년 동안 단련받은 것이 나도 에서 못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그런 재미있는 소설이 있죠. 그런 것처럼 한 번 커 보인 영웅은 계속 커 보이는 법입니다. 야곱이 지금 에서가 에서에 대해서 느끼는 그것은 정말 옛날의 영웅이 바로 아직도 자기에게 그 거센 그런 드높은 존재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자기가 어릴 때 여성 취향의 삶과 남성적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어떤 자기 라반의 집에서 광야의 목축 생활이 이제는 통합되어야 된다. 바로 그것을 야곱은 위기감을 가지고 느끼게 된 것이고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걸어오던 길과 영 다른 길을 택하여 들어갈 때는 많은 내적인 갈등과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제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졌고, 그리고 대학과 대학원에서 전부 공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서도 엔지니어로서의 길을 오래 가다가 2003년도에 제가 41살 되던 해 갑자기 목회자로의 부르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이때는 제가 나이도 좀 먹었기 때문에 목회라는 것은 그때부터 시작하면은 배우고 또 뭐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일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씨름하면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덤벼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공학과 목회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통합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통합의 체험은 얻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통합될 수 있다는 확신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제게 많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공부하고 일까지 하다가 갑자기 목사로 전향하고 나니까 후회는 안 됩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신중하게 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라는 사람의 인생 속에서 공학과 목회는 통합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세상의 논리와 언변으로는 설득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통합이 되냐? 그러나 저는 지금도 공학과 목회를 통합해가는 과정 중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저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저의 과거를 쓰레기처럼 버리시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문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온통 뒤죽박죽 헷갈리는 인생 전체가 오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 위험의 그런 그 자리에 또 처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제가 비유를 들면은 인간은 여성과 남성의 통합 속에 온전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결혼한 부부는 독립한 두 인격이 만나는 것이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통합해서 온전한 한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그죠? 부부가 한 인간으로서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한번 그렇게 좀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남자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여자 개인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이 누구에게나 여성적인 측면과 남성적인 측면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남자는 나이 들면서 이 에스트로겐이 많이 분비되어서 여성적으로 좀 변하고 여성은 나이 들면서 테스토스테론, 그죠?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서 남성적으로 이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젊을 때는 남편이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아내한테 따라와 그러지만 남편이 늙어서는 이제 부엌에 큰 드럼통에 이제 뼈다귀도 몇 개 들어가고 고기도 들어가고 해서 푹 고아지는 것을 보면은 저 여자가 나를 며칠 두고 어디로 딴 데 가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리고 아내 뒤를 뒤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는 것이죠. 제가 그 비밀을 터득해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건 아닙니까? 야곱은 지금 어릴 적에 여성적인 그리고 타향에서는 남성적으로 길러진 자신을 통합시키는 그런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내면의 자신의 정립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유의 세계로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한 고뇌의 씨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지금 씨름하는 그 어떤 사람 바로 자기 자신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야곱은 자기 형 에서만을 사랑했던 아버지 이삭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대들면서 지금 아버지 이삭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편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훗날 천국에서 이제 이삭을 만나게 되면 왜 야곱은 사랑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물어보고 싶겠죠. 그럴 때 이삭 할아버지가 난 그런 적 없는데 이렇게 오리발 내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저자는 분명히 그런 이삭의 모습을 그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편애하는 이삭을 그려냈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느끼면 분노합니다. 특별히 고통 중에 있을 때 사랑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 더 예민해지고 나를 사랑하지 않은 옛날 사람들까지 다 끄집어내서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받으면서도 사랑받지 못한다고 확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대개 그리스도 안에 오래 머물면 오해는 풀리게 됩니다. 그런데 나를 당연히 사랑해야 할 저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의심하게 되고 그 의심이 확신이 되고 그러면 나의 이 분노, 내면의 분노는 화산과도 터질 수 있는 폭발력을 길러내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것은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느낄 때 분노하는 것. 난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았다는 느낌이 없다. 느낌이 없다라는 것은 뭐 자기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난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은 경험이 한 번도 없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면 대개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 더러운 옷 빨래도 해주시고 뭐 배고플 때 먹을 것도 만들어주시고 음식 솜씨가 좋은 엄마면은 맛있는 것도 만들어주시고 그 아침에 내가 게으른데 깨워주시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경험. 아이들도 아는 것이죠.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 행위를 통해서 사랑하고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야곱이 지금 나이가 한 60 정도 되어 있을 때입니다. 60평생을 살아오면서 아버지의 시선은 형 에서에게만 꽂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이 부정적인 그림자 속에서 시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당한 지금 이 위기는 형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형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형만 사랑한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 지경에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충분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이죠. 라반의 집에서 20년 고생할 때에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더라면 내가 이런 타지에서 이렇게 고생하지는 않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형만 편애했던 아버지 이삭과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극복해야 할 자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자기 스스로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지 않으면 평생 자신은 사랑 못 받았다라는 그런 약점과 자기 상처 속에서 그냥 쭈그리고선 위축되어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현실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싸워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어떤 사람은 마지막이죠. 지금 이 야곱이 위기의 끝자락에 자칫하면 자신과 자기의 가족들의 목숨을 취해갈 그런 죽음의 사자와 씨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죽음의 공포와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 가족 중에 누구도 여기서 죽고 싶은 사람 없겠죠. 여기서 죽으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허망하다고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에서의 칼 앞에 모두가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에게 물을 것입니다. 지금 죽어도 좋은가? 답은 분명히 아니다이죠. 그러면 그러나 넘어가야 할 장애물은 분명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틀림없는 것이죠. 그 누가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당해보기 전에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살아생전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산다고 해도 내일 주님이 오십니다라고 생각하면 죽지 않고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런데도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형편에 죽고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면 그 죽음을 완전히 해결한 사람이 우리 중에 몇이나 있을까요? 그러나 인간은 그 누구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과 경험 속에서 부딪힐 때마다 생각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의 말씀 보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이런 말씀 부딪힐 때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죽음을 귀중히 보실 수 있는가? 야곱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해져야 하는 그런 시점에서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얍복강가에서 야곱이 지금 이 싸운 이 네 종류의 어떤 사람을 보았습니다만 이 모두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공통점에 분명한 것은 어떤 사람이 결코 야곱과 무관한 제3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그죠? 우리의 영적인 씨름의 대상은 결코 우리와 무관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씨름의 대상은 가장 가까이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과 씨름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배우자, 때로는 자식, 때로는 부모, 때로는 교우들, 때로는 목사.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많이 주나요, 제가? 그러면 영적 씨름의 대상인 거죠. 그냥 미워만 하실 게 아니라, 그죠? 삿발을 붙들고 들어치고 메어치고 내게 꽂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영적 씨름이 중요합니다. 나랑 무척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의 어떤 사람은 사탄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도 그 사탄은 나와 무관하지 않은 존재로서의 사탄입니다. 나의 약점을 붙들고 실수를 송사하고 그리고 죄를 물고 늘어지는 그런 집요한 사탄이 결코 나와 관계없는 사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결론을 일단 맺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씨름 속에서 우리는 네 가지 대상을 보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하나님과의 씨름에 대한 상세한 부분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이 씨름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초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야곱은 지금 새 사람으로서 전환되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리고 야곱의 내면의 세계를 온통 뒤집어 놓고 다시 정돈하시고 그리고 가꾸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첫째 부분에서 야곱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이런 극적인 전환의 과정은 성경에서는 하룻밤을 지새우는 그런 시간 속에서 진행이 되었죠. 생의 모든 갈등과 번민 그리고 고통이 이 압축된 야곱의 이 씨름은 매우 매우 강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강렬한 이런 인텐스한 야곱의 씨름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모두 다 다른 양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강도에 있어서나 또는 시기에 있어서나 종류에 있어서나 다 다양한 모습으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독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과 씨름하고 극복하면서 이제 그를 담대하고 자유롭게 생의 한 부분으로 자기 생의 한 부분으로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또 오랜 시간이 지날 때까지 또 아버지나 뭐 어머니의 편애라든지 아니면 뭐 친구로부터 상처를 받은 배신을 당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아직도 강하게 붙들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야곱의 이런 씨름은 인간의 영적인 싸움의 모든 여정을 압축, 액화해서 영적 씨름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리가 왜 보통 압축된 파일로 받으면은 해제를 해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씨름을 이렇게 압축 해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펼쳐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펼쳐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야곱의 씨름을, 이 야복강에서의 씨름을 한 번 경험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긴 시간에 걸쳐서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때로는 길게, 노인이 되는 나이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부분에서 하나님의 개입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임을 궁극적으로 실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씨름하면서는 절대로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라고 실토하실 수 없어요. 너무나 괴로움과 고통과 우리를 짓누르는 압박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머문다 할지라도 나라는 존재는 그냥 놔두면 스스로 내 울타리 자아를 깨고 나오기는커녕 내 자아의 세계 밖으로 한 발도 나서지 못하는 겁쟁이이고 비참한 실존이란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야복강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야복이라는 말의 뜻은 비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아를 비우고 자기 자아의 껍데기를 깨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더 깊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이런 말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어떤 행실이나 어떤 자기의 어떤 비도덕적인 그런 비윤리적인 그런 행동을 말하는,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 나는 죄에 갇힌 이 정도 내 자아의 수준 밖으로는 절대로 향상도 발전도 가능하지 않는 그런 답답한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씨름을 걸고 개입하시고 우리를 단단하고 움츠려진 그런 자아로부터 깨어나게 하십니다. 이 씨름에 어떤 고통을 통해서라도, 또 어떠한 그런 노력을 통해서라도, 어떠한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서원을 통해서라도 움츠린 자아로부터 깨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야 나는 비로소 내 밖의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세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세계를 그래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중에 야곱과의 씨름을 절대로 피해가지 마십시오. 나는 싸워야 될 대상이 없는데? 이런 마귀의 현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한판 붙으셔야 합니다. 사람과 대적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적 씨름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삿발을 붙들고 있는 여러 실존의 대상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의 자아의 껍데기가 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가볍게 듣는 대로 예수님 믿고 나를 부요케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만사 형통하게 하신다는 그런 가짜 신앙의 축복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지금 우선적으로 내 자아가 깨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야곱의 야복 강가에서의 그 영적인 씨름을 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 깨어진 내가 사랑하시는 그분 앞으로 박차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용기를 가진 축복의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진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